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제목으로 성전 사경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유혹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끌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유혹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끌지 말아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대하면서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으신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시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실 수 있습니까? 대답은 그렇다, 그렇습니다, 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사탄을 통해서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이끌려가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으로 시험으로 이끄신 분은 다름 아니신 성령 하나님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유혹의 무대로 이끌어 가셨다고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원을 해주시고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를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심을 허용하고 이를 명령하셨습니다. 유혹당하심으로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그를 조롱하는 군중들과 로마의 군사들 그리고 한편 강도의 유혹을 끝까지 그분은 받으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또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충동하면서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이었다면 뭐 여러분들은 착하셔서 예외라고 간주하고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그 순간에 그들 모두를 한 줌의 죄가 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고 묵묵히 모든 것을 인내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도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신 일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유혹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분명히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일어난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주님은 결코 죄를 범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혹받으심을 허락하셨지만 그리스도는 그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신 것은 우리와 한결같이 유혹을 그분께서 경험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할 사탄 마귀의 유혹을 친히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친히 그 유혹을 받아 보심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시편 23편, 그 유명한 시편 23편 말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으로만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시기도 하고 원수의 목전에다가 우리를 세워놓기도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안전지대로만 인도하신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유혹 가운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당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그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붙드심을 경험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유혹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어느 누구든 유혹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불신자에게 시험과 유혹은 그들을 파멸로 이끄시기 위함이지만, 성도에게 주시는 시험과 유혹은 이를 통해서 그 유혹에 패배하든 승리하든 그 모든 경우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유혹을 받아서 유혹을 뿌리친 사람 이야기도 나오지만 유혹에 처참하게 패배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금지옥엽 같은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도 있었던 그 명백한 시험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성적인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삼손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 유혹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물질의 유혹을 받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물질에 대한 탐욕의 유혹에 눈이 멀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유혹에 아주 능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유혹의 전문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일을 해왔고, 수많은 자들을 유혹에 빠뜨리기 위한 수많은 계략과 다양한 계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모든 상황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에 넘어뜨릴 수 있는 최적화된 방법을 사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 대한 모든 조사가 다 분석이 끝이 났고,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사탄 마귀는 그걸 꿰뚫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그 치명적인 유혹에 패배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고, 그렇게 행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시작된 주님의 공생애는 계속해서 주님의 남은 모든 삶이 유혹과 시험의 연속이 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단한 번도 그 모든 유혹과 시험에 굴복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께서 유혹을 받지 않으신 것은 주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인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결코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에는 외부의 유혹과 결합될 어떠한 타락한 욕구나 욕망이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그 일을 위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주님은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뭔가를 바라시거나 기대하시는 바가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유혹은 내 안의 욕심이 외부로부터 강력한 자극을 받아 그것이 유혹이 제공하는 어떤 기회와 손을 잡을 때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한 영혼을 강압하고 제어하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내면에 죄악된 어떤 타락한 욕망도 그분은 존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유혹의 기회가 전혀 주님에게서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언제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존재하는지를 선명하게 깨닫고 발견하게 될 때 유혹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달리 우리는 수없이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내면에는 언제나 이기적인 욕구와 육체적인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타락한 욕심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시험 역시 유혹이라고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우리가 충만한 은혜 안에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경건에 진력하고 있다면 그 죄악의 욕구와 욕망은 힘을 얻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은혜의 족쇄에 잠겨서 우리의 영혼이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에서는 좀처럼 유혹에 무릎을 꿇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간절히 뜨겁고 열렬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난 직후에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기를 치러 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죽일 만큼 막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시간 동안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을 닦으면서 저놈 내가 잡아 죽이러 가야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된 자가 음란한 동영상의 시선이 뺏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찔림을 깊은 영혼의 깨달음을 얻은 자가 성경 덮자마자 그래 야한 동영상을 펼쳐놓고 그걸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신자 안에서. 그가 은혜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고 은혜가 점점 식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는 욕구와 욕망이 힘을 얻게 됩니다. 타락한 욕구와 욕망이 강력하게 힘을 규합하면서 세력화되는 거죠. 점점 그 부패한 속성과 본성의 강력한 지배를 당하면서 힘을 키우게 될 때 죄를 범할 동기는 마침내 그 죄를 결행할 수 있는 유혹의 기회와 만나게 되면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혹의 기회를 사탄으로 하여금 허락하시지만 그 유혹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유혹에 대해서 성도가 넘어지게 됨을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시험이 문을 두드리는 동안은 우리는 자유롭다. 하지만 어떤 시험이든 들어와 마음과 교섭하고 정신과 논쟁하며 감정을 유혹하면 그것이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부지불식간이든 우리 영혼이 눈치를 채든 우리는 이미 시험에 든 것이다. 유혹이 몰려오게 되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방어선이 무너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의 구멍이 뚫리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깊은 침체가 몰려오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혹이 몰려올 때, 유혹에 무릎을 꿇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속죄의 은혜와 그리고 다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재무장시키시는 성령의 회복의 은혜만이 결국 유혹을 물러가게 하고 유혹에 무너진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유혹이 언제든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그 유혹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항상 은혜 안에 있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나아가서 유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를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늘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기도와 그 유혹 가운데서 건져내심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만으로 유혹을 모두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을 냉철하게 점검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의 넘어짐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 번영의 극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왕들이 출전해야 될 시기에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용맹한 군사들만 모두 전장으로 내보냈고 자신은 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상에 누워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다가 왕궁의 옥상을 거닐게 되었고 그의 이 같은 까닭 없는 여유로움, 그의 지위와 사명을 망각한 영적인 해이함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죄와 이어지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매일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의무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일날만이 아니라 어쩌다가 마음이 기울어지는 때만이 아니라 매일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의무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 신자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꺼이 자발적이고 그리고 기쁨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버거워진단 말이에요. 이유는 학업과 회사의 업무와 그리고 가사와 육아에서 오는 이 피곤함이 육체를 무겁게 짓누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몸을 좀 씻고 잠깐 뭐 유튜브나 TV로 남은 저녁 시간을 대충 빼앗기고 나면 이내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책상에 다시 앉아서 성경을 펼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눈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멀어지게 되면 우리 영혼은 급격히 힘을 잃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세속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더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으로 영혼의 주도권과 경향성이 완전히 넘어가 버리게 되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동안 말씀과 기도와 멀어진 채 살아가게 되면 영적인 게으름과 무기력함이 권태가 군사처럼 몰려오게 되고 거룩하고 경건한 가치에 대한 관심은 이내 사그라들고 완전히 소멸되기에 이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은 모두 다 형식이 되어버리고 예배는 그저 구태의연한 종교적인 의무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살았으나 죽어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영혼의 모든 방패들이 모두 내동댕이 쳐진 상태입니다. 견고하게 영혼의 방패가 두 손에 쥐어지고 방어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방패들이 다 내동댕이 쳐져서 그냥 굴러다니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이제 마귀가 쏘아대는 치명적인 유혹의 불화살 앞에 치명상을 입게 되고 깊은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일만 남겨진 상황이 될 뿐인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인간관계의 버거움을 느낍니다. 사람에게 쉬 상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스스로 분리시키고 고립시키고 모든 관계의 문을 닫아 걸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모든 게 다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유혹에 무너지고 비참하게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은 불보듯이 뻔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 이제 물질에 약한 그리스도인은 물질에 결국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사치와 허영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이성에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믿지 않은 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릇된 관계가 시작되기에 이를 것이고 혹은 음란한 것에 심취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중독되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큰 갈등을 만들어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파열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약점을 타고 사탄 마귀가 파상적인 공격을 펼치면서 영혼의 방패가 내려진 영혼을 파괴하고 유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끝장을 내도록 그냥 완전히 단절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기승을 부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신앙의 거룩하고 경건한 의무와 습관을 멀리한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에 있어서 뭐 거룩한 의무, 경건의 훈련, 자 이런 일 굉장히 이제 생소한 단어들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런 말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극도의 피곤함, 그리고 분주함, 정신없이 물질의 노예가 돼서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의 지배를 당하면서 이 시대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훈련, 뭐 신앙의 거룩한 의무에 대한 이행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생명 없는 화석들이 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아무리 내고 싶어도 얼마나 많은 구속을 받고 환경의 제지를 받아서 마음은 원일지 모르겠지만 육신이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들마다 비일비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사라지고 수련회도 사라지고 교회 뭐 사경회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시간을. 이 시대를 보십시오. 과거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혹거리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한 40년 전인가요? 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흑백 TV를 보던 시대가 차라리 경건에는 훨씬 우리에게 이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컬러 TV 만들어지기 전에. 기억하시죠? 나이 저보다 연세 많으신 연배 있으신. 흑백 TV를 보던 시대가 차라리 덜 타락하고 지금보다는 더 경건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하지 않았겠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혹거리들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이 종말론적인 시대에 창궐하는 죄악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 이러한 시대에 경건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게 가능하긴 할까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청교도 토마스 브룩스는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책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영적인 규칙을 따라 사십시오. 영적인 규칙을 따라 사는 사람은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규칙을 따라 사는 사람은 가장 훌륭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규칙에 따라 경건한 규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달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몇백 년 전에 청교도가 이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규칙이 없다.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지금 시대로 말하면 영적인 루틴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약한 시대에 모든 유혹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은 성경의 의무들을 알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써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며 그 진리의 깨달음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유혹에 우리 자신을 고스란히 내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TV에 어떤 프로그램이 뭐 어떤 드라마가 방영이 되는지, 세상에서 무슨 영화가 개봉이 되는지 거기에 일말의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경건한 책들을 통해서 얻는 은혜에 푹 빠져서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든 신경 쓰지 않는데, 그렇게 충만했던 은혜가 서서히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면 뭐가 우리의 계획표 안으로 들어와요? 오늘 저녁에는 어떤 드라마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 어떤 영화가 개봉되고, 어떤 연예인이 뭐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 속으로 들어옵니다. 희한하죠. 더 이상 영적인 것에 아무 재미가, 흥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더 재미지. 우리의 생각과 순간의 마음만으로는 절대로 유혹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랜 훈련을 통해서 결국 강인한 체력과 전투력을 가진 군인이 양성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치열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 정한 시간 기도로 나아가고 영혼을 강화시키고 무장시키기 위한 깨어있음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은 성경의 진리 속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갱신되고